리우인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냉정식 외교로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북 독일 외무부 장관은 오늘 열린 뷔넨 안보회의 참석에 앞서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가 전례 없는 병력 전개와 냉전식 요구로 유럽 평화질서의 근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교의 지속을 촉구하면서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일지라도 전쟁을 향한 큰 걸음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위장작전을 구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구실을 내세워 침공을 감행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공 구실로 러시아 내 이른바 테러 조직에 의한 폭탄 테러, 시민들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 화학 무기를 동원한 허위 또는 실질적 공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직후 러시아 정부는 마치 연극처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미사일과 폭격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동반한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사이버 공간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부장관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뮌헨 사이버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제약적 여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러시아 정보 총국 GRU가 나페티아 바이러스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가한 사이버 공격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점을 거론하며 그런 상황은 가정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당시 최초로 우크라이나의 회계 사이트를 공격한 데 이어 미국의 본부를 둔 세계적 특송업체 페덱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사 등의 전산망에까지 침투해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버트 실버슨 미 국토안보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보다 넓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드러낸 점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이란이 진지함을 보인다면 핵 합의 복원 협상 타결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AFP통신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된 핵 합의 복원 협상에서 지난 한 주간 중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란이 진지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에 상호 복귀하는 데 있어서 며칠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선 그 어떤 것이라도 합의 복원 가능성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 나라는 지난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맺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합의 탈퇴를 선언한 뒤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후 농축우라늄 생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합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 간접 대화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측 협상 대표인 알리 바게리 카니 외무부 차관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이 이르렀다며 이제는 서방 측이 진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미얀마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가입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해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어제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뉴질랜드에 이어 미얀마의 RCEP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록신 장관은 미얀마 상황을 언급하며 대화는 일부가 아닌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히 군사 쿠데타 이전 실질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여사와 원민 대통령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두 명의 아시아 외교관을 이용해 뉴질랜드가 RCEP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의 미얀마 군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국은 미얀마의 RCEP 가입 서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국, 한국,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꼽았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서 대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자금에 고도화된 세탁수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 단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미국, 한국, 일본의 최고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또 미국은 하와이에서 열린 3국 회의들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일 두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회견에서 한반도 안보 관련 문제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As you would imagine, as has long been the case, issues related to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articularly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최근 1년의 미한일 회의에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며 우리는 북한이 계속 두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히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앞으로도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10일에는 호놀룰루에서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3국 수석대표 협의가 있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했던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회견에서 하와이 회담 결과를 전하며 미국의 대북 원칙을 다시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clear many times that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to achieve that end and to making tangible progress.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김 특별대표가 미한일 간 강력한 삼각관계를 이끌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세 나라가 안보, 국제보건, 환경 등 다양한 역내 문제와 국제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으로 삼각협력이 심화됐으며 이런 협력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찾는 등 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United States is stronger, more prosperous, and more secure when our closest allies in Northeast Asia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세 나라가 함께 일할 때 미국이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며 안전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비록 일본과 한국이 양자관계에서 특정한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공동의 지역적 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기회를 받아들이기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 나라가 현재의 복잡한 과제에 대처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함께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분명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깝고 중요하고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세 나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경제안보는 21세기의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on matters of economic security, I think these are vitally important to our future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이어 경제안보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세 나라와 세계 정상급 기업들이 영업기밀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세 나라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심화하고 21세기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집단적 역량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를 위한 새로운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1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새로운 외교를 고려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친서를 보내거나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서 대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쿼드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요소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단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미한 연합 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6일 미국 해군협회 등이 주최한 포럼 웨스트 2022 기조연설에서 이런 접근은 이미 시도했으나 실패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The quest for dialogue with the North must never be made at the expense of our ability to respond to threats from the North. Dialogue and military readiness must go hand in hand. Idealism must be rooted in realism.
훈련과 제재가 협상 결과로서 축소된다면 괜찮으며 이것이 협상하는 이유지만 훈련 축소와 제재 완화를 미리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군사 준비 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면서 이상주의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7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im Jong-un or KGU wants four things. Sanctions relief, keep his nukes, split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dominate the peninsula.
제재 완화, 핵무기 유지, 미한 동맹 분열, 한반도 지배가 김정은의 네 가지 목표라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에서 핵 억지력 강화를 언급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궤적에 우려를 표명했고 미 정부 당국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세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이 조만간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과 더불어 중국이 미한 관계의 결의를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양국 관계를 약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미한 동맹의 역사와 강력함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 위한 잘못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홍콩 자율권 침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유린 등을 지적하며 중국이 국제적인 협약을 위반하고 동북아와 아시아 그 너머의 패권을 모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중국 측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래된 전략적 모호성 접근을 끝내야 한다고 자신은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타이완의 미래가 타이완 국민의 바람과 최선의 이익에 따라 평화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경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영내와 그 너머의 연결 강화, 영내 번영 도모, 안보 강화, 다국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증진 등 다섯 가지 목표를 담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공격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 쿼드가 새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요소라면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I'm a big fan and booster of the Quad. I called for its resurgence.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영내에 쿼드 사무국을 설립해 쿼드에서 다룰 의제나 참여국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안보 협의체가 아니라 영내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공동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의 모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와 함께 안보 협력 강화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한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7월 주한 미 대사에 임명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퇴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8군 사령관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를 방문해 신형 헬기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신형 아파치 헬기에 첨단 시스템이 장착돼 한국 내 임무 완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라이언 도널드 공보국장은 17일 신형 아파치 헬기에 최신 통신과 항법, 센서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공보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월러드 빌러슨 미 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공보국장은 이런 시스템은 아파치 프로그램의 주요 경로를 제공하고 합동 전 영역 작전에서 아파치 헬기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파치 헬기들은 제2보병사단이 한국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2항공전투여단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빌러슨 사령관 방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헬기 대대 소속 베넷 주니가 빌러슨 사령관에게 신형 아파치 헬기가 한반도에 가져올 전투 준비태세 향상과 임무 능력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2항공전투여단은 빌러슨 사령관이 아파치 헬기의 시뮬레이터를 조종하고 임무 보고를 받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빌러슨 사령관의 이번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 방문은 폴 러커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군산 제8전투비행단을 시찰한 지 10여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러커메라 사령관이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합동 정밀 직경탄 등이 진열돼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통해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하던 공격용 헬리콥터와 아파치 헬기 대대 등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미국은 남조선에 순환 배치한 미군 아파치 직승기 대대와 제2보병사단 소속 포병여단을 상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넬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신 아파치 헬기의 센서 성능이 개선돼 북한군 탐지나 교전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 big issue, of course, is that we're replacing very old helicopters with new helicopter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최신형 무기를 비판하는 것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괌 당국은 미군이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H 4대를 괌 기지에 전진 배치한 데 대해 괌에 대한 미군의 방어력과 준비 태세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16일 이번 전략폭격기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괌을 방어하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 국방부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며 괌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이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 12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일 VOA에 괌에 대한 위협 수위에는 변화가 없다며 괌에 대한 미 국방부의 방어력과 방어 준비 태세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연방, 지역, 군 당국과 함께 북한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 빈틈없는 민관 비상계획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H 4대와 220여 명의 병력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광물을 취급하는 중국 항구에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들이 대거 발견된 곳은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박 금진강호는 현지 시각 18일 현재 룽커우항의 안쪽 부근 부두에 정박해 있으며 민흥과 금성, 태평, 고산호 등 네 척은 룽커우항 인근에서 입항을 대기하는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화물선으로 적재함에는 광물이나 곡류 등 포장되지 않은 화물, 즉 벌크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석탄을 운송할 때도 통상 이들 벌크 화물선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룽커우항은 중국 산둥성의 대표적인 광물 취급 항구입니다. 특히 금진강호가 정박한 지점 바로 옆에 대형 석탄 야적장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다만 북한 선박들이 룽커우항에서 비료 등을 선적한 전례도 있는 만큼 룽커우항 입항을 곧바로 대북제재와 연결 지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 5척 중 2척이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룽커우항에 머무는 태평호가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중국 영해에서 발견됐으며 주로 북한산 석탄 수출에 동원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당시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적용해 태평호를 제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선적물을 건네거나 받는 행위, 일명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지만 태평호가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중국 선박에 옮겨 실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후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선 북한 선박 고산호의 선박 간 환적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태평호와 마찬가지로 고산호도 2020년 6월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석탄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며 당시 고산호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산호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즉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 선박이기도 합니다. 고산호와 거래를 하거나 연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 등이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마린 트래픽 자료는 이처럼 과거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동원됐던 선박 두 척이 현재 중국 룽커우항 입항을 앞둔 모습을 확인시켜줍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재 선박을 포함한 북한 선박들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 각국의 일치된 대북 압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고도화된 세탁수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과학적인 블록체인 분석 기법과 정부의 수사와 단속 강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대응 조치 등으로 불법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제재 전문가인 모야라 루선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블록체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블록체인 포렌식을 통해 해커들의 가상화폐 계좌를 추적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 이른바 월렛의 주소는 글자와 숫자가 섞인 문자열로 완전한 익명에 기반한 게 아니라 모조의 익명이라는 겁니다. 루선 교수는 대부분의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때 그 고객의 정보를 모으는 데 더 능숙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커들이 미등록 가상화폐 거래소나 법적 관할권에서 벗어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블록체인 포렌식을 하는 회사들은 어느 거래소가 불법적인 거래의 결과물 또는 해킹이나 랜섬웨어 사용 이후 얻게 된 수익을 많이 예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커들의 계좌를 파악한 이후 중요한 건 계좌를 동결시키는 시점이라고 루선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계좌에서 불법 활동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그 활동을 중지시켜야 가상화폐 자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몰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선 교수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일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상한 활동을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상화폐 자산이 이미 거래소에서 빠져나가 이를 몰수하거나 압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음에 있을 해커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돈 세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가상화폐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조직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각한 범죄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법 집행하는 능력을 키우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분석회사인 체인얼리시스의 에린 플란트 선임 조사국장은 17일 북한의 가상화폐를 둘러싼 활동을 단속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란트 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미국 법 집행기관들의 수사와 단속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북한의 해킹 활동에 연루된 자금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미 법무부가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가상화폐 계좌들은 북한 정권과 연계된 국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훔친 약 2,870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플란트 국장은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거래 감시 도구를 갖고 있다면 범죄 활동에 연계된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들이 해커들이 훔친 자금을 예치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일부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의 프레드 플랜 선임 분석관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 강화 움직임에도 북한 해커들은 계속 가상화폐를 노리는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플랜 선임 분석관은 점점 더 많은 일반인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해커들도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대중의 매우 많은 관심을 받고 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는 사실이 북한으로서는 흥미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플랜 선임 분석가는 가상화폐는 북한이 벌이는 다른 불법 활동과 비교해 위험도는 매우 낮으면서 잠재적으로 큰 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체인얼리시스는 16일 북한이 지난해 8월 거래소 해킹으로 훔친 9,1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돈 세탁했고 북한 정권이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명목화폐로 인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국경 봉쇄로 자유와 관련된 제약 상황이 있는 데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늘 즉 18일 미국 서울의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인권 포럼과 아시아 인권위원 연맹 주최로 열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관 한국 국회의원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마지막 방한이라며 북한 인권 관련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와 관련해 준비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정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했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재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 등 코로나에 대응해 취한 조치들이 해롭다고 지적하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가 제재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인지 묻는 위어웨이의 서면 질의에 북한 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습니다. OHCHR 대변인은 17일 위어웨이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재와 관련해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담보하는 주된 책임자는 여전히 북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도 해로운 조치로 지목했습니다. 대변인은 현재의 우려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에 대응해 취한 조치들이 식량 안보, 영양, 보건, 생계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집중된다며 북한이 광범위한 인권 의무를 감안해 국경 봉쇄 등의 이러한 조치들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국가가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 중 국제협력은 핵심적이면서도 간과되는 부분이라며 이 점에서 북한은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조속한 복귀와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분배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체제 고안에 관여한 유엔 회원국들은 계속 인권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완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식량 생산과 분배, 보건 서비스,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 생계에 대한 접근의 필수적인 물질과 장비의 수입과 기술적 지원 도입을 허용하는 조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국제 지원을 받는 북한의 책임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하지만 제재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그런 완화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투명성 제공에 더욱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며 자료를 제공하고 유엔 인도주의적 기구들이 취약한 계층의 접근에 필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HCHR이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020년 3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양한 제재가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의 의료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제재를 완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가 제재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인지 묻는 위어웨이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17일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요원들의 조속한 북한 복귀와 현장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차 대변인은 국제 요원들이 북한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고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며 2020년부터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지원사업 현장들의 요원들이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이것은 더욱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북한의 유엔 국제 요원들이 복귀하며 북한으로의 선적이 재개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국제 지침에 입각해 2022년 북한 내 인도주의적 활동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과 주민들의 피로를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내 관계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제한된 정보와 접근 불가 등 인도주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상황이 허락하는 가능한 선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제공할 의지가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이날 VOA에 보낸 답신에서 제재와 국경 봉쇄는 유엔 기구들이 집단적으로 직면한 도전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 상주조정관 사무실이나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질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인도주의 물품들이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Specifically on DPRK, this council heard from OCHA in its December briefing to the 17-18 committe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7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지난 12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대북제재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품을 보내는 데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닌 북한의 자체적인 국경 봉쇄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1718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이 구축되도록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장준 대사가 제재 탓에 북한의 반입이 못되고 있다고 나열한 농기계와 의료 장비, 수질 개선용 파이프 등 세 가지 품목은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 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1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정점으로 가는 과정의 단기적 위기로 보고 오히려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0만 9,831명 늘어 누적 175만 5,8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방위 확산으로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넘어 11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날 기록한 수치는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보다 2배, 2주 전인 4일보다는 4배 늘어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감소한 3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를 유지했던 위중증 환자 수는 서서히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지난 14일부터 닷새째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 중증 병상 가동률은 29.4%로 전날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45명을 기록하며 누적 사망자는 7,283명이 됐고 누적 치명률은 0.41%입니다. 이런 오미크론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 겁니다. 최대 6명으로 되어 있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의 현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세로 가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이기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통제관의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근본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잘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이것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는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최대 예상치에 달하는 중증 환자가 나오더라도 의료 대응 체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통제관은 다음 달 2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있는데 그날쯤 중환자 수는 1,000명에서 2,500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2,000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2,500명까지도 감당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추정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모델링 결과 당초 예상보다 정점 시기는 늦춰지고 정점은 더 높아져 다음 달 중순께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는 늘고 있지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접종의 사망, 위중증 예방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예방 접종력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6.3%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과 비교하면 중증 진행 위험이 75.8%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 백신 기본 접종 완료율은 18일 0시 기준 86.3%입니다. 추가 3차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의 58.6%를 기록 중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책과 연설을 통해 치유하는 탈북민 작가들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한 대다수의 탈북민은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제가 다른 곳에서 난생 처음 경험하는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문화적 충격과 언어의 어려움, 대인관계, 생계유지 등 정착에 몰두하는 현실 때문에 그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탈북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미 명문 하버드대에서 교육을 전공한 미국인이 설립한 단체 FSI가 이런 탈북민들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 무료 영어 교육과 말하기 대회 등 탈북민 각자의 수준과 처지에 맞는 교육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온 겁니다. 지난해부터 단체 이름을 바꾸고 국제 무대에서 자유 발언대를 이끌어온 이 단체는 최근까지 탈북민 개개인의 사연을 공개 발언하는 플랫폼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행사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탈북민 작가 강연회 마음을 치유하다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이 단체의 도움으로 자서전을 출간하게 된 한수진 씨는 지난 2011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20대 여성 한수진 씨는 오랜 기간 가족에 대한 깊은 상처로 괴로워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케이스 라티그 대표는 행사 소개문에서 한수진 씨에 대해 2005년 어머니가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혹독한 성장을 겪으며 뒤에 남겨졌다. 자유를 위해 탈출했지만 남한에서 어린 시절과 자신에 대한 만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마음이 치유된 그녀는 회고록 자유를 향한 초록불에서 자신의 여정을 공유했다고 적었습니다. 2019년 이 단체와 인연을 맺게 된 한수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책 쓰기 전에 과연 내 이야기에 누가 궁금해할까, 누가 귀를 기울여줄까 막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별로 저는 책 쓸 마음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 케이시 대표님이 내 이야기를 딱 들어보시더니 이제 그 이야기, 그 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저는 그랬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다 잊고 살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하면 막 힘들 것 같고 해가지고.
단체의 권유로 용기를 냈던 한수진 씨는 정착 10년 만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상처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강연까지 준비하면서 한수진 씨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어머니와 자신에게 혹독하게 대했던 이모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감사한 줄 몰랐죠. 그러니까 늘 힘들었고 집 일은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됐고 아기들도 내가 키워야 됐고 그러니까 모든 밭일도 내가 해야 됐고 뭐 이런 나무도 내가 해야 됐고 모든 일들이 다 내 몫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시 이제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지 감사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책을 다 쓰고 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모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었을까요? 라는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이모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노숙자가 되어서 혹시 얼어 죽진 않았을까?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 한미화 씨는 오래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설계사로 일했던 한미화 씨의 아버지는 1998년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두 번 북송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하자마자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원고에 적었고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한미화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저렇게 쏟아져서 나올까? 그 시간들과 장소들, 그다음에 그때 했던 뭐 어떤 모든 상황들이 그냥 필름처럼 그냥 머리에 찍혀 있는 것처럼 쫙 흘러가나 봐요. 아버지는 그게 그냥 다 그대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막 이게 쓰는데 정말 쉴 새 없이 펜을 쫙 놀리시더라고요. 뭐 머리에서 지어내는 게 없지 그냥 머리 있는 거를 그대로 쫙 베껴 쓰듯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쫙 쓰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놀랬죠. 얼마나 그 거기 가서 당했던 그 고생이 정말 그렇게 가슴에 맺혔으면 저렇게 글이 나올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아 정말 한이 많이 맺히셨구나 이런 것도 느꼈죠. 그리고 제가 아버지 펜으로 이제 여러 건 펜으로 직접 써서 복사를 했는데 그때 쓰면서 이제 그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다 알게 됐죠. 아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설계원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정확하게 딱딱딱딱 수치대로 수치상으로 다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 책에 나오고.
그러나 1999년 다시 북송돼 아내와 함께 고문을 받고 한 씨의 아버지는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0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한 씨의 아버지 한원채 씨의 수기는 2002년 일본인 기자에 의해 일본어로 처음 출간됐고 17년 만에 딸인 한 씨의 손에 의해 2019년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이란 제목으로 한국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FSI가 영어 번역본을 써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씨는 비로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쓰셨던 수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폭로할 수 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계속 울면서 살았고 애들 키우면서도 진짜 애들 모르게 울면서 자고 울면서 깨고 운전하다가도 울고 공부하다가도 울고 교실에서 수업 듣다가도 울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울고 책 보다가 울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막.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책을 출판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제 마음 이제 가슴이 너무 뭔가 이렇게 뭉쳐서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는 느낌. 서서히 이제 내 얼굴에 웃음이 조금씩 이렇게 내 생활이 좀 밝아지는 느낌. 영어권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아 정말 이런 나라 있구나 정말 이렇게 인권 상황이 안 좋구나 정말 이거는 북한의 현실로 일어나는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알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걸.
또 다른 연사로 나선 엄모 씨는 최강의 북한 군인의 저자입니다. 회사원인 엄 씨는 10년간의 복무 기간을 겪었던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한 군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군인들 병영에도 상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었는데 3일 동안에 순수 뭐 꽃갱이 뭐 기계 장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순 사람의 힘으로 15m인가 20m를 수직으로 파 들어갔어요. 그렇게 파 들어갔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그게 산채로 매몰된 거예요. 우리 소대에 있는 거가. 사실 그 우물을 파는 일을 제가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파기 딱 그 일이 시작하기 전날에 제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파서 많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못하고 대신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물에 파묻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다시 상기해서 쓰자고 하니 마음이 먹먹하고 많이 힘들었죠.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새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아픈 기억과 상처를 안고 살았던 탈북민 작가들은 자신의 책과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엄 씨는 많은 언론들이 미사일과 핵 등 북한의 무력 도발에만 관심을 쏟지만 그 아래 10만 군사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작은 변화를 만들기를 바랬습니다. 엄 씨는 그러면서 더 많은 탈북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좌제가 그들의 입을 막고 있지만 침묵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고 설명합니다. 한수진 씨는 영어 회고록 자유를 향한 초록불 출간과 첫 강연 행사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것임을 알리며 탈북민들이 스스로에게 고통과 상처로부터 자유할 기회를 주길 바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이게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티가 나게 되고 하니까 그냥 나 자신 있는 그대로 그냥 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가 아름다운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던지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 있잖아요.
아들을 잘 키우면서 작은 음식점 하나 차리는 것이 꿈이라는 한수진 씨.
2년 전만 해도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묵묵히 잘 버텨내줘서 나 자신에게 참 잘했다고 그래요.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기다리니까 아름다운 순간들이 오고 기다리니까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견뎌내다 보니까 또 이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순간들이 왔고
한수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고 언젠가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작가들의 치유 여정을 책과 함께 소개하는 FSI의 탈북민 작가 강연회 마음을 치유하다는 비대면 행사로 19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김정일 위대한 영도자를 쓴 영국 작가 마이크 브린, 미국 작가 톰 G. 파머 등 4명의 유명 작가들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마이크 브린 작가는 이번 행사에 대해 많은 탈북자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집필하는 데 집중하는 노력은 이러한 점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뉴스 따라잡기로 최근 미국 대통령이 해제한 아프가니스탄 동결 자금의 성격과 논란의 배경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64년 2월 18일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89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이나 시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상, 대리석상인 다비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등의 걸작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평생 동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르네상스를 완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미켈란젤로. 그가 남긴 500여 점의 미술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67년 2월 18일 원자폭탄의 개발을 주도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6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04년 미국 뉴욕시에서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대를 3년 만에 마치고 독일의 괴팅겐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오펜하이머는 1941년부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관여하기 시작해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으로 인해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제조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곧 오펜하이머를 공산주의자로 몰았고 그를 공직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1963년 미국 정부는 오펜하이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오펜하이머는 이후 과학자들이 처한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를 연구하면서 말년을 보내다가 1967년 2월 18일 6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